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백성을 삼으시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는 하나님이 종일 그러면서도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1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잠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방인에게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면 사무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라.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신명기 31장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불순종하고 또한 그와 같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총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명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설교죠.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냐 버리지 않아 늘 함께 주셔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6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죠. 오늘 영적으로 로마서 사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가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 바울은 첫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했습니다. 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10장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원하신 그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였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음을 먼저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 버리신 아니한 그 증거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나만 남았어요 하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때 이 엘리야 시대 때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만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아니야. 아직도 여기에 내가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택하심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남겨둔 게 아니다. 은혜로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지켜서 뭘 행하여서 내가 뭘 잘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비난하고 그 백성들을 막 욕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아닙니까? 동성애 합법하려고 하고 음란의 문화 그리고 거짓의 문화 또 우상의 문화 그리고 이단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횡행하는 이때입니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되지 못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 제대로 우리를 심판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심판 대신에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입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 은혜의 창파에 우리의 배를 띄어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아까 찬송 302장 찬송했던 것처럼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배를 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 너같이 바울처럼 남은 자가 있고 또 유대인들 아, 우리는 다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남은 자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자가 있지만 그런데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남은 자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는데 여기서 남은 자들은 그 앞에 남은 자와는 다른 겁니다. 앞에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 뒤에 남은 자는 나머지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어떻게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다. 그 나머지 택함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 구제를 오늘 본문 구제를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했는데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시편 69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사야 말씀이나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 그 이렇게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악행 때문에 그 악한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보응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69편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등을 굳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도리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다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 율법적인 것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만 판단하셨다면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자 그렇다면 11절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땅 하고 시작점을 달려서 유대인이 앞장서 갔는데 유대인이 넘어졌다는 거죠. 그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 뒤따라가는 이방인이 결국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이 이방인, 택함받지, 처음에는 택함받지 못했던 꼴등이었던 이방인이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여서 먼저 달려가던 유대인들에게 식이 나게 했다는 거죠. 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식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또 세상에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넘어짐도 세상의 풍성함이라면 12절 하반절에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래요. 그들이 충만하면 그 세상에 또 주는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방인을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했는데 그들의 풍성함은 말로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기는 했지만 더디게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손으로 붙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넘어짐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가 풍성했더라면 그가 정말 이 충만했더라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넘어짐 또 우리들의 넘어짐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분명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충만하면 오히려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충만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다가 넘어지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는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한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